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시점을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일 전에 그게 요한복음 12장 1절이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그 전날에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이 다섯 장은 십자가 지시기 전 하루 밤 그러니까 저녁 시간부터 시작해서 밤 자정까지의 여섯 일곱 시간 그것이 13장, 14장, 15장, 16, 17장 다섯 장입니다. 그렇게 한 저녁 시간에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서 다섯 장이 할애되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특별히 13장에는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 장면도 나오고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역사하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도 소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 세 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도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6, 38절 이 세 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 제자들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두렵고 뭔가가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이 있는 바로 그 문맥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몇 시간 후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와르르 무너지는 무언가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두려움과 염려로 흔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에게서 이것을 이끌어내어서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내신 나를 믿으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권능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위협적인 상황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절망적인 사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절 잠시 보겠습니다. 이 3절 같이 읽어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3절은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이 표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장소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구체적인 장소, 거기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영어 단어에 room이라는 단어 있죠. room, 방이라는 표현이요. 그 room이 일반적으로 우리 집에는 방이 3개 있다라고 할 때는 구체적인 장소예요. 그렇지만 영어에 there's no room for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추상적인 개념이 돼요. 동일한 방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장차 모습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장소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입니다. 거대한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성경을 읽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물론 성경적인 어떤 지침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성경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매료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새 예루살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한 이 건축물은 지금 이 지상에서,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거대한 도시 100개 이상을 합친 면적에 해당돼요. 한 면의 길이가 2000km가 넘어요. 한 면의 길이가. 저희들이 젊었을 때 살았던 그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요, 이탈리아 수도 로마까지 쭉 한 18시간 정도, 쉬지 않고 달리면 18시간 정도 아마 그렇게 걸리는데, 그 길이가요 1600km밖에 안 돼요. 한 면이, 도시의 한 면이 2000km가 넘는, 그리고 다른 면이 2000km, 높이가 2000km,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진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에 대한 그 개념은 올림픽 옛날에 이루어질 때와 어떤 건축물에 이루어질 때가 조금씩 다른데 2m 조금 안 되는 거리예요.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어떤 건물이, 주님의 그 건축물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은요, 그 성곽은, 다시 말해서 그 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기 나와 있는 맑은 유리, 정금이란 표현, 백옥이란 단어들은요, 요한이 그때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헬라어들을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에 누군가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성에 대한 것을 묘사한다면 다이아몬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같이, 무언가와 같이. 21절에 보십시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곳이, 한 도시가, 살게 될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그 도시가 한 면이 2000km예요. 또 다른 면이 2000km이고 높이가 2000km입니다. 그리고 두 문이 이제 한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개의 그 문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사이드의 면이 2000km로 쭉 직진되는 어떤 거대한 도시가 있는데 문이 한 5m밖에 안 될까요? 거대한 세 개의 문이 각 면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열두 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문 자체가 오클랜드 시내만한 어떤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진주예요. 하나의 진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을 다 합쳐도 주님 아버지 집을 구성하고 있는 한 문짝 하나를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거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팔아도,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해도 이 진주 문 한 짝을 살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도성의 모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형태로 길들이 막 나와 있어요. 영원한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 My Father's House라고 한 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늘 시민 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처소는 언제 모습을 드러내는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유명한 건축가들은 생애를 통틀어서 그가 건축 설계한 많은 작품 가운데 특히 애착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소설가도 그렇습니다. 10권, 20권을 써도 그 가운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그 혼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쓴 작품들이 있죠. 그 정리를 다 쏟아 완성한 그런 작품들이요. 소설가 최명희 씨의 작품 그 혼불 같은 경우에는 그가 17년에 걸쳐서 집필을 했는데 혼불의 그 집필 도중에 그 난소암으로 투병을 하게 됩니다. 이 투병 생활 중에도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러다가 혼불 소설을 끝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죽습니다. 이 생의 마지막에 소설가 최명희 씨가 이런 말을 남겨요. 혼불 하나면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참 잘 살다 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그 분이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곧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엄청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는 묘사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가 생애 가운데서 가장 옷을 잘 차려입는 데가 언제예요? 와, 이렇게 아름다웠어? 결혼식 날 신부 화장을 하고 그 옷을 걸칠 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창조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솜씨를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어떤 하늘의 수놓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미 그분의 솜씨, 그 하나님의 그 천재성,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대칭적인 아름다움, 그것이 마이크로 세계이든지 마크로의 세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미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분이심을 이미 존재하는 창조 공간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는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분의 최상의 작품을 아직 공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지상의 우리가 자연 세계를 통해서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것은요, 마치 번데기 그 애벌레 유충이 이렇게 기어가는 무언가가 한 시간 기어갔는데 1m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하는 이 군병이 있잖아요. 이게 이것이 유충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이 그리 간격을 지상에서 경험하는 이 주님의 솜씨는요, 마치 유충의 상태에서 나비로 환원한 것, 그것을 상상하는 것과 비슷해요. 주님께서는 그 최상의 작품의 모습을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그 모습을 언제 드러낼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버지의 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이 소망에 강하게 사로잡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 환란의 시간에서 궁극적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절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 말은 아버지 집에 대한 소개,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그런 소개들을, 그것은 이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이 아버지 집은 누가 소유하게 되고 누가 가게 되는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은 아들 예수밖에 없다.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 집,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오지래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를 모른 채 주님께서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는데 목적지가 어디지? 특별한 곳으로 가신다는 것인가? 어디지? 그곳에 간다면 어떤 길을 통과해서 간다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전하고 가르쳤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마치 중3 아이에게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좀 가지게 되고 물리학적인 어떤 원리를 한두 개 배운 그 아이에게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해 봐요. 질량이 빛의 속도로 진행할 때 시간이 멈춘다. 중3 아이에게. 물리학 원리에 대해서 뭐 질량이라든지 그 용어를 들어보긴 했어요. 질량이 빛의 속도로 달릴 때 시간이 멈춘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느낌으로 주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오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26절 잠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내 삶, 존재 자체에 뭔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자, 이제 6절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곧 아버지 집으로 연결하는 길이다.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은 사람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 지금 현존하는 인류 모두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지금 존재하는 종교의 이름을 가진 이 어떤 행위라고 할까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개인의 영혼에 온전히 수용하는 순간 사람의 그 영혼에 임하는 자유함은 큽니다. 왜요? 인류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노트를 넣어서 사용하는 이 디바이스는 갤럭시 노트 프로인데요. 여기 충전하고 데이터 전송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잭을 꼽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USB 3.0 케이블만 사용해요. 다른 케이블 저희 집에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이나 데이터 전송을 다른 케이블로는 할 수 없어요. 색깔도 비슷하고 뭐 길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데 불가능해요. 이 갤럭시 노트 프로를 작동하기 위해서 그 전원 공급은 오직 이 USB 3.0 케이블만 가능해요. 내가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는 아들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시고 생명으로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하나님의 스탠다드는 성육신 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자부심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종이 한 장처럼 뭐 대충 그냥 설명해 주면 알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광스러운 도시가 우리의 것이란 말이에요. 뉴질랜드 국영 철도 회사 이름이 뭐죠? 키위 레일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는요,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 그 바퀴와 바퀴 사이에 그 슬로 규격이 있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보통 협궤라고 그러는데, 네로 게이지. 다른 나라에 사용하는 그 규격보다 조금 좁습니다. 1m, 정확하게 1m 하고요, 67mm. 이 슬로를 따라서, 이렇게 된 슬로를 따라서만 여기 뉴질랜드에 있는 차들이 작동해요. 근데 한국에 가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표준 궤를 사용해요. 약 40cm 정도 넓습니다. 여기 있던 차들이 한국에 가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격을 무시하고 제작된 기차들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규격은 아들 하나님이세요. 성육신 하신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시고 길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받은 사도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러한 외침을 요한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암송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너희 기독교에는 왜 포용력이 좀 없냐? 다양한 종교도 좀 받아들이고 배타적으로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관용스러운 분이었을 텐데 왜 그렇게 편협적으로 이 길밖에 없다고 고집하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바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요. 만약에 주님께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와해가 됩니다.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신뢰를 두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TV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1912년 빙산에 부딪히며 침몰한 타이타닉 호를 똑같이 재현한 이른바 21세기 타이타닉 호가 2022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첫 항해를 목표로 건조 중입니다. 첫 항해 때에는 침몰 당시처럼 승객 2천여 명과 승무원 900명을 태우고 타이타닉이 향한 노선을 따를 예정입니다. 이미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4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이 타이타닉은 정말 그 스토리 관련해서 조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1912년 4월 10일 침몰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100년이 넘었죠. 그때 당시 710명만 구조가 되고 1514명이 사망합니다. 이 배가 완성이 되었을 때요. 그 소속사에 있던 한 직원이 신문 기자에게 어떤 말을 해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그것을 아주 확대해서 신문에 그냥 내버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되죠. 견고함과 안전성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이 타이타닉을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첫 항해를 하면서 빙상과 충돌하는 그 순간, 그때 그 기록을 잠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충돌 이후 타이타닉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아래쪽 승객들은 큰 충격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으나 위쪽 승객들은 약간의 흔들림을 느꼈을 뿐 잠에서 깨어날 정도는 아니었다. 충격을 느끼고 올라온 사람들이나 갑판 위에 있었던 승객들은 오히려 즐거운 분위기였다. 3등실 승객들은 얼음 조각으로 축구를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기념으로 위스키에 쓸 얼음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 가라앉기까지 2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음을 느끼고 뭔가 진동을 느꼈지만 이 선박은 무엇으로도 침몰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속임과 기만과 빛과 어둠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전적 신뢰를 두어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4절에는 대조적인 어떤 선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반면에 창세기 3장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존재 다 자신있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아니다. 죽지 않는다. 어느 것이 진리일까? 어느 것이 길일까?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드립니다. 성경에 표시해 놓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5장 20절의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커져가요. 지금 자꾸 커져가요. 이사야 5장 20절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크게 추수의 이런 어떤 곡식처럼요 활짝 만개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이 말씀이 악을 선하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선한 것을 저 악하다고 하는 박해가 왜 일어날까요? 왜 환란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스데반 같은 사도바울과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고 하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이 무르익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벤 샤피로라고 하는 사람의 팟캐스트를 듣다가 어떤 책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자분인데 미국 저널리스트예요. 아비가엘 슈라이어라고 하는 미국 저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거 제목이 Irreversible Damage, The Transgender Craze Seducing Our Daughters. 돌이킬 수 없는 손상, 트랜스젠더 광풍이 우리의 딸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영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서 준비해야 돼요. 10살 전후의 소녀들이 이 남자애들도 해당됩니다만 대부분 10살 전후의 소녀들이 부모 동의 없이 얼마나 쉽게 성전환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 후에 얼마나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손상 등의 부작용이 심한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아주 자세히. 여기 종교적인 서적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뭐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다 다르다 그 그냥 scientific fact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만 이렇게 제시하는데 무서워요. 그런데 많은 성전환 수술 결정에 우리 10대 아이들 8살, 9살, 10살, 12살 이 아이들에게 누가 영향을 미치는가? 유튜브들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에요.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상담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호르몬이라든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이상. 우리 자녀들이 직면한 현실이에요. 왜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언젠가 이거 괜찮지 않아 엄마 아빠라고 묻는 주제로 대화할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이런 시대적인 풍조를 거스르면서 신앙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경험적 차원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진리로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시간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교육해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우리가 참 잘 알죠. 암송을 제가 권유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잠시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이요. 저는 베드로가 그 두 번째 서신에서 다뤘던 그 세대가 유다서와 함께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세대가 그 마음을 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펼쳐지는 그 세대와 어찌 보면은 딱 그 적합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하면은 그냥 요한계시록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그리고 유다서 이러한 책에 대해서 더 마음 문을 열고 스터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주의 교회 그리스도 지체를 참 사랑하는 영적 장로로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구센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믿었지만, 그토록 확신했었지만, 내가 이렇게 약했나? 내가 이런 유혹에 내가 흔들리는 존재로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어? 지금 작은 차원에서 한두 번 경험했을 거예요. 지난 1, 2, 2년을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시절에, 이런 환경에서, 아, 야금야금 내가 이렇게 취약해졌나? 근데요, 이 구절이 실제화되는 상황에서는 훨씬 굳센데서 완전히 떨어질 수 있는 작은 흔들림이나,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라고 하는 의구심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구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니, 그 해결책은 뭔데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이 주님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아는 이 지식에 자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만이 내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입니다. 진리이며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도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아들 예수도 알아가는 지식에서 크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